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요르단강 서안과 웨스트뱅크에서 유태인 정착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나라들에 대해 외교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4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뉴질랜드와 세네갈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두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말레이시아와 함께 23일 안보리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표결에서는 반대 없이 찬성 14표, 기권 1표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은 이날 표결에서 기권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더 이상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취임 이후 유엔의 변화를 약속하면서 내년 1월 20일 이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유엔에서 채택된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마쿠에서 공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독일은 베를린 트럭 테러 용의자가 23일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경찰과의 총격전으로 사망한 이후 이번 공격의 공범들을 찾고 있습니다. 독일 대부분이 24일 성탄절 축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당국은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성탄절과 연말 연시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테르 프랑크 독일 연방검찰총장은 23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수사관들은 24살의 튀니지인 아니스 암리가 지원자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크 총장은 지문 조회 결과 암리가 이번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조사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공범들에게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에 교회와 다른 장소들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국의 법 집행기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23일에 FBI의 이 같은 발표는 ISIL이 공격 목표가 될 미국 교회 명단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후에 나왔습니다. 앤드류 에임스 FBI 대변인은 FBI가 법 집행기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일환으로 잠재적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임스 대변인은 또 시민들에게 주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의심스러운 활동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리아 동부 알레포에서 지난 22일 반군들이 모두 철수한 가운데 23일부터 수백 명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을 살펴보기 위해 알레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주민들은 알레포 전투로 최근까지 위험한 최전선이었던 마을들을 넘어 알레포로 들어와 잔해 속에서 개인 소지품들을 찾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대선에서 패배한 감비아 대통령이 예정대로 내년 1월에 물러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르셀 트스자 의장은 23일 기자들에게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에는 상비군이 있다며 세네간이 군사작전을 주도하도록 선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그동안 야의야 자매 감비아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었다면 고통을 준 사람은 평생 원망의 대상이 되겠죠. 미국의 한 남성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는데요. 바로 지난달 미국 테네시주 국립공원에서 10대 청소년 2명의 불장난으로 인한 산불이 났었고요. 당시 인명피해가 컸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된 남성이 당시 화재로 아내와 사랑하는 두 딸을 잃었는데요. 이 가족을 잃은 이 남성의 사연이 지금 화제입니다. 바로 이 10대 청소년 방화범들을 용서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바로 지난 16일에 이 화재 실종자 수색이라고 이름 지어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편지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와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내와 예쁜 딸들은 당신들을 용서한다면서 용서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통을 극복하고 있는 이 남성의 훈훈한 사연, 추워지는 이 계절에 마음이나마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취재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재성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 풍경, 또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재밌게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 주말은 전 세계인들이 명절로 즐기는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이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종교와 상관없이 이 성탄절 음악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겨울나라라는 라고 해석이 될까요? 윈터 원더랜드, 제이슨 무라즈는 이렇게 불렀네요. 들어보시죠.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홀리데이. 네,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면서 미국 사람들은 저무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할 연말연시 준비에 마음이 분주하죠. 이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거리 곳곳에 울긋불긋 예쁜 장식들이 연말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맘때만 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Happy Holiday, Merry Christmas, 행복한 연휴를 보내세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미국 언론이 비영리단체 공공종교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지난 19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소매업자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손님들에게 성탄 그리고 새해 인사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하는 물음에 전통적인 메리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휴일 해피 홀리데이가 거의 비슷하게 갈렸습니다. 해피 홀리데이즈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써야 한다는 응답층이 47%,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수하는 응답은 46%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이상 미국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로 설문조사를 벌인 건데요. 미국의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공화당 지지자의 67%는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간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야 한다고 답한 데 반해서 민주당 지지자의 66%가 행복한 휴일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택했습니다. 종교에 따라 기독교, 가톨릭교인들 10명 중 6명가량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10명 중 5명 반이 행복한 휴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67%가 행복한 휴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기독교인이나 가톨릭교의 수에 따른 변화, 또 현재 젊은 층이 나이가 들고 노년층의 사망에 따라서 향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점점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베리.
I'm about you, where you from?
Well, Honolulu, mostly.
I don't see you IDing them. So what's so special about me? Huh?
지금 듣고 계시는 소리는 지난 16일 미국의 한 유료 영화 전문 전송업체가 상영을 시작한 영화 베리의 한 장면인데요.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한 청년이 다른 학생한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 특별한가요? 라고 반문하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 장면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억 속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흑인인 자신에게만 신분증을 요구하는 백인 경찰에게 따지듯 묻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베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청년 시절을 담은 영화고요. 베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유년기를 보냈을 때 불렸던 애칭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 출신 아버지 버락 오바마 시니어와 미국 출신 백인 여성 앤 앤더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지난 9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연된 이 베리라는 영화는요. 1981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던 오바마 대통령의 자아 형성 과정을 담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컬럼비아 대학 재학 당시 독특한 배경을 지닌 혼혈인으로서 정치의식을 키워갔다고 하는데요. 1시간 44분짜리 베리를 연출한 비크람 간디 감독은 특별한 미국인의 이야기고 거짓말 같은 진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오바마 대통령을 연기한 24살 디번 테롤 배우 역시 흑인 아버지와 영국 인도 혼혈 어머니를 뒀는데요. 날렵하고 마른 오바마 대통령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두 달 만에 8kg의 몸무게를 뺐다고 합니다.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뉴욕에서 청년 오바마가 여러 관계를 거쳐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묘사한 영화 베리. 임기 말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영화 어떤 반응을 얻을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9일자 보도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19일 자신의 탈북 결심이 북한 김정은의 공포 정치와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감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또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했다는 북한의 비난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1자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12년 연속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가해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최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굳건한 미한 동맹 원칙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산림복구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0월 북한에서 조림과 식량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서 산림복원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1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선제 타격론을 제기하는 등 대북 압박 외교를 전개하면서 제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2일자 보도입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외교 공관을 임대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대해 유엔 제재 이행 차원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는 물론 유럽연합의 제재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 수첩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국제사회가 북한 산림복구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 내용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던 김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김현진 기자 오늘 그 우선 북한의 그 현재 산림 황폐화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의 산림은 총 503만 1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네. 과거 북한의 산림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보면 현재 산림 정도가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네. 1990년 북한의 산림이 820만 1000헥타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약 32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진 건데요. 네. 이 평양시 크기가 한 32만 헥타르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15년 동안 평양시 10배 정도 되는 규모의 산림이 사라진 거죠.
네. 이렇게 산림이 사라진 이유가 뭔가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식량 배급을 제대로 못하면서 주민들의 산지를 개간하고 나무를 무분별하게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림이 황폐화되는 것에 따른 피해도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한 게 그 예인데요. 네. 이 산림이 황폐화돼서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하천이 범람해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나 도로나 농경지 등이 유실되는 큰 피해가 속출했죠.
네. 자,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이 산림 복구를 위한 노력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대내적으로는요. 지난 2015년 10년 계획으로 림농 복합 경영 민족 전략 및 행동 계획, 또 산림 조성 10년 전망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산림 복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3월 북한은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 명의로 산림 복구 전투에 저해를 주거나 산림 자원을 침해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포고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북한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포고령 사진을 직접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이제 기사가 길어져서 내용을 기사에는 담지는 못했는데요. 이 포고문에는 각 기관과 기업소, 개인이 하지 말아야 할 산림조성 저해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를 어기면은 직위나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처벌한다면서 산불을 일으키거나 특별 보림 구역에서 남벌이나 도벌을 해서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사용에까지 이르기까지 한다는 그런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더라고요.
산불을 일으켜서 인명 재산 피해를 내는 경우일지라도 사형까지는 아니는데요.
네.
또 나무를 베는 행위로 사형에까지 처한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뭐 벌금 정도로 끝날 일을
그렇죠.
네, 그렇게 엄벌에 처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만큼 북한 당국이 산림 복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북한 당국은 또 대외적으로는요. 국제사회의 산림 복구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모로코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명남 주 제네바 차석대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8%를 무조건적으로 감축하고 이제 국제사회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40%까지 감축하겠다 이러면서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지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감축하고 산림도 조성을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이런 걸 이제 밝힌 거죠 공개적으로.
네. 자 이번에 김현진 기자가 쓴 그 심층 기사를 보면은요.
네.
유엔도 북한 산림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북한 당국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도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해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8월 북한에서 임농복합 경영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식량농업기구 산림정책관이 10월에 북한에 직접 방문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사업 예산은 미화 40만 달러 정도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런 기사는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나요?
사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 산림경관보건 메커니즘 운영위원회가 북한에 15만 달러를 지원해서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뭔지 또 어떤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예정 기사를 썼었는데요.
네.
그때 인터뷰를 했던 더글라스 맥가이어 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 정책조정관이 저에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썼던 기사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먼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새로 시작한다는 그 임농복합 경영사업, 지금 김현준 기자가 얘기한 그 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름이 상당히
어렵죠, 생소하죠.
예, 예, 네, 임농복합 경영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 북한이 농경지 부족과 산림 황폐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이 경사지에서 농업, 임업, 목축업을 함께하도록 하는 토지 관리 체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사지에 이제 나무도 심고 나무 사이사이에 농작물도 심으면서 또 동시에 뭐 가축도 함께 기르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겠다 이런 취지죠.
네.
이 방식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위험도 줄이면서 식량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업이 이번에 그 식량농업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임농복합경영은요. 지난 2004년 스위스 개발협력처 SDCA에 처음으로 북한에 도입이 됐는데요. 초기에는 황해북도 일부 지역을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점차 이제 북한 당국이 봤을 때도 사업의 효과가 있고 그런 농작물 그런 수확량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을 조금씩 확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10년 안에 모든 지역에 이것을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방식은 우선 10가정을 한 조로 구성해서 그 10가정에 10헥타르 정도 되는 경사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경작을 하게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생산된 농작물 등 식량의 일부는 공식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북한 당국이 허락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래서 소수 지역에서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식량농업기구는 이 사업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지역,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업을 시작한 데가 평안북도 운전군 포송리, 평안남도 순천리 원상리, 황해북도 린산군 봉활인데요. 이들 지역에서 이 40만 달러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자,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될 사업의 또 구체적인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이 지역 농민들이 임농복합 경영 기술을 이용해서 경사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나무를 심는 데 이제 필요한 씨앗이나 묘목 생산을 지원하고요. 임농복합 경영 기술을 전수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북한 산림 주요 관계자들을 해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또 산림 관련 주요 전문가들을 북한에 초청해서 현지 농업 관계자들에게 이 기술도 전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것 말고도 또 올해에 국제사회가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나요?
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60만 달러 예산으로 북한 내 9개군 2천여 가구 주민들이 이 임농복합 경영 방식을 이용해서 직접 경사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네.
세계식량계획 WFP도 북한에서 자연재해 대비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독일의 대북구호단체 세계기아원조도 63만 달러 예산으로 재단 대비 사업을 벌였습니다. 주로 나무를 심고 이제 그런 황폐화된 그런 지역에 이렇게 산림 복구하는 그런 사업이 주를 이뤘고요.
네.
이밖에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 또 아일랜드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도 이런 재난 감소 사업과 환경 보호 사업 등을 통해서 북한 산림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해서 참 국제 사회에 적극적인 지원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이렇게 나간다면은 북한이 조만간 산림 복구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지원만으로는 이 북한의 헐벗은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 더글라스 맥가이어 정책조정관은 지난해 15만 달러 예산으로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네.
이를 실제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한국 정부가 이 사업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홀드된 상태,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
네.
관계가 개선되면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북한 농업 관계자들에게 직접 임농 복합 경영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중국 과학원사나 쿤밍 식물연구소 교수 겸 국제 임농 복합 경영센터 연구원인 수잔추 교수도 VOA에 북한이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려면 국제사회로부터 종자와 묘목, 비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한 수림화와 원리마를 위한 65억 그루 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지원을 위임받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 원그린 코리아 이츠노 사무총장도 올 한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악화 등으로 북한에 실제적으로 씨앗이나 묘목을 전혀 지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이츠노 사무총장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1, 2년만 해도 씨앗도 많이 보내고 묘목도 보내고 그런 사업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네.
올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산림청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지 이 사업이 돌아갔는데 올해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또 실제 한국 산림청에서 이제 국장을 지내신 전범검 국장님은 지금 현재 FAO 식량농업기구 로마 사무소에서 계십니다. 계시는데요. 네. 한국산림청이 이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다 준비가 돼 있대요. 관계만 나아지면은 산림복구를, 북한 산림복구를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의 현재 산림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또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또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들어봤고요. 하지만 또 남북관계 때문에 이 일이 현실화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다소 우려 섞인 전망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성탄절 노래 한 곡 더 골라봤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Happy Birthday Jesus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공립학교의 인권단체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손수 성탄절 카드를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를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i, this is Brian DiSabatino. I'm here in Delaware with the Cab Calloway School of the Arts.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라이언 디사바티노입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델라웨어주에 있는 캡 캘러웨이 예술학교입니다. 지난 19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페이스북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20여 명의 미국인 고등학생과 미국인 기업가 브라이언 디사바티노 씨가 한국 내 탈북자 구출 민간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에게 인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It is great to be here today because guess what just arrived? A wonderful note from you all to the Cab Calloway School of the Arts P4 program. And a thank you.
디사바티노 씨는 동영상에서 학생 인권 단체가 나우의 탈북자 구출 활동을 돕기 위해 성탄절 기념 카드를 제작, 판매해 기금을 모았다며 지성호 대표가 학생들의 활동에 감사해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막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동북부 델라웨어주 웰밍턴시에 있는 캡 켈러웨이 예술중고등학교의 학생인권단체인 P4는 지구촌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 이름인 P4는 인내를 통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인권 개선 활동을 이루자 하는 의미에 영어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학생인권단체 P4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지성호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1900년대 초에 설립된 델라웨어주 내 건축회사인 에디스의 최고 경영자인 디사 바티노 씨가 나우에 지성호 대표를 초청했고 지 대표는 미국 각 지역을 돌며 북한 인권 개선을 외쳤습니다. 지 대표는 당시 델라웨어주 내 대학과 고등학교, 교회, 민간단체 등 10여 곳을 돌며 자신이 북한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과 북한 인권 실상을 소개했습니다. 지 대표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기차를 탔던 자신이 기차에 깔려 다리와 손가락이 잘려나간 이야기,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에 시달렸던 이야기 등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의족과 의술을 한 30대 탈북 남성이 말하는 믿기지 않은 사연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지 대표의 탈북자 구출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줬습니다. 캡 켈러웨이 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1년 전 지 대표의 증언을 계기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 학생들의 인권 활동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마가렛 베저, 캡 켈러웨이 고교 피아노과 교사입니다.
Was to solicit donations and we started helping North Korean refugees because Ji Sung-ho came to visit our school and shared his compelling and powerful story.
베저 씨는 VOA에 지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받은 학생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저 씨는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누군가의 경험에 대한 정직함과 진실성 그리고 깊이에 대해 매우 예민한데 지 대표의 증언은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high school audiences are very sensitive to the honesty, the depth, the authenticity of the experience, how genuine it is. And he was completely open in sharing his story. And it must be incredibly painful.
이 단체의 몇몇 학생들은 배저 씨와 함께 지성호 대표의 증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라는 이름의 학생은 당시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자신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No, I hadn't heard much about like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and the things that are being done, but his story was like really like it showed a lot about what's happening and it was very clear on like what happened to him and how he escaped and like how like his family was treated and it showed like how many people are being affected by like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so it really inspired us to like
소피 양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탈북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피 양은 지 대표가 당시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적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 이 일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쿠노라는 이름의 남학생은 지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처참한 경험을 하는 북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who are born into these situations of disparity, they don't deserve anything less than people who are born in another part of the world. And through this organization, through P4, I think we are.
사치 양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듣고 있고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듣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해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셸 존슨 씨는 이 단체의 설립자인데요. 베저 씨와 처음 이 단체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didn't know what we were doing. We just knew that we wanted to help in whichever way was possible. And we did the different research and we talked to the different people, just as these students now do, now that I'm gone, in order to make a change. Mm-hmm. And that's all that matters. 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people to want to get involved, no matter if it's one person or if it's 10 people or 30 people, to just make that first step and say, I want to help,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I think it's great that anybody
존슨 씨는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북한 주민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첫 단계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북자의 생생한 증언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인 학생들의 탈북자 구출 기금 마련 성탄절 카드 판매. 학생들이 직접 고안한 다섯 가지 다른 그림의 성탄절 카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파란색 카드에는 자유라는 말이 한글로 찍혀 있습니다. 파란색 바탕의 카드에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색 비둘기 그림도 새겨져 마치 비둘기가 자유를 향해 나는 듯합니다. 카드의 그림들은 교내 공모전을 통해 선별된 도안을 인쇄한 것인데요. 학생들은 2달러짜리 카드를 지역 공간과 이웃을 돌며 판매해 500여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디사바티노 씨는 학생들 스스로 탈북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다는 것이 대견하다며 이런 활동이 지속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성탄절 카드를 팔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알렸다는 학생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마음을 담은 카드가 북한으로 보내지기를 희망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Hey guys! There is something better out there. There's more freedom out there, and there are certain things you're entitled to. It might not seem immediate, it might not seem doable, but there is a complete world out there ready for you.
안녕 친구들. 이곳 바깥에는 더 나은 세상이 있단다. 자유가 있단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It may seem hard, but we are all here, and we are all supporting you, and we can't wait to see what your life will be like after these hard times, because we know that something good is definitely coming your way.
우리는 여러분이 그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에 얻게 될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y message is that they should travel over here so they can be free, and that we should that the kids could hang out with other people, and the families could get together. So then, i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on't have to be divided like you just said, then you guys don't have to just start crying. Then you guys can just walk over to each other's houses and stuff like that.
You. 1, 2, 3.
Happy holidays from Cap Calloway School of the Arts in Delaware.
Keep up the great work.
생생 라디오 매거진 조상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카리오운 요새의 프랑스인들은 군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영국놈들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데 요새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돌담까지 쌓아 올려서 더 든든하게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네.
견고했던 칼이 요은 요새는 제프리 아머스트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1763년 영국과 프랑스는 파리에서 전쟁을 끝내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부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대립과 갈등.
영국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 많은 병력과 장비를 보내느라 막대한 경비를 지출했는데 전쟁 빚의 일부, 특히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진 빚의 일부는 식민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진 전쟁 빚을 우리 식민지에서 고스란히 갚으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아메리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린 영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영국은 우리를 본토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별하는 걸까요? 이 험한 신대륙 땅에서 죽어라 하고 번 돈으로 영국에 세금만 갖다 바쳤지 영국에서는 우리를 국민으로 취급도 안 하고 있어요.
1763년에 아메리카에 살던 유럽인들은 100여 년 전의 정착민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아메리카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을 영국인이라 생각했고요. 신대륙 땅에 또 다른 작은 영국을 건설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763년에 이르자 정착민들은 자신들을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아니요. 우리가 전쟁 빚 갚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영국에서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죠. 우리도 최소한 발언권은 있어야 하고요. 정말 우린 더 이상 영국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이젠 우린 정말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이네요.
1763년 즈음에 북아메리카의 많은 가정들은 거의 100년 정도의 이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모의 땅을 개간하고 인디언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고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하루하루 영국에서와는 다른 걱정을 안고 살았던 만큼 생활 방식도 달랐고요. 누군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배격했습니다.
이념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의회가 규모는 작지만 영국 의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식민지에 있던 소규모 의회들은 100여 년 동안 스스로를 통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런 만큼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회가 영국처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1707년 영국은 공식 명칭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고쳐 불렀죠. 영국왕은 이제 1600년대 초처럼 의회를 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왕의 명령으로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 특히 식민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력은 왕에게서 의회로 넘어갔고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벌어질 시기에는 국가의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국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식민지 의회들은 자신들도 세금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식민지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여전히 식민지는 모국인 영국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믿었고, 영국 정부는 식민지 사람들을 본토 사람들과 차별하며 대했습니다. 식민지에 특별 세금을 부과했고, 영국 군인들이 머물 때는 음식은 물론이고 숙소도 식민지 사람들의 집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이런 순강도 같은 놈들! 군인이면 군인답게 행동해야지. 왜 남의 집에 와서 방 내놔라, 먹을 거 내놔라 호통인 거냐고요. 이게 다 식민지 사람들은 이제 영국인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겠죠?
아주머니 댁도 영국 군인들이 왔나 보군요. 저희 집은 벌써 일주일째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저희 어머니도 뒷방으로 밀려나서 집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누워 계시지 뭡니까?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 끝나고 프랑스가 물러간 게 언젠데? 영국군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우리를 보호한다며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정말 속이 터집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 전에는 캐나다 지역에 프랑스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인들은 영국 육군과 해군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인들이 떠난 뒤에는 식민지인들은 더 이상 영국군의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들에게 갈수록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마치 세금을 통해 우리가 영국의 관할 안에 있다는 걸 각인시키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외국과의 전쟁에서 진 큰 빚을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건데, 우리에겐 영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없고 세금만 내고 있으니 점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민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국의 전쟁 빚을 떠안거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원했던 건 국민으로서 권리를 존중받는 거였습니다.
발언권을 행사하고 영국 국민들과 똑같이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표결권을 가질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식민지를 대표해서 영국 의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식민지 사람들은 대표권이 없는 납세자들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영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1764년 영국 의회는 설탕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설탕 조례는 아메리카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영국을 통해 아메리카로 들어오는 유럽 제품들의 세금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순서인가 했더니 한 주가 더 남았네요. 한 주만 더 인사드리면 2017년이 되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참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를 보내는 심정. 시원섭섭하실 겁니다. 2017년도 기대와 희망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알차게 꽉 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8개월이 지난 1865년 12월 24일 오늘 미국에서 단 흑인 비밀단체인 쿠클럭스 클랜, 일명 KKK단이 결성됐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주가 승리를 거두자 흑인들은 마침내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흑인들은 여전히 인종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어 결성된 KKK단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얀색 가운을 입고 얼굴에는 복면을 쓴 KKK단은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KKK단이 결성된 후 약 12년 동안 이들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흑인만 해도 1,200여 명이 넘었습니다. KKK단의 폭력 행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미국 정부는 급기야 1870년 KKK단을 단속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KKK단의 활동은 잠시 뜸해지지만 이후 1915년 KKK단은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1980년 12월 24일 오늘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마오쩌둥의 미망인 강청에게 문화 대혁명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합니다. 마오쩌둥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강청은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원 위원과 함께 1966년 문화 대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이른바 4인방으로 불리던 이들은 홍위병이라는 학생 시위대를 내세워 마오쩌둥의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무참히 제거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진행된 문화대혁명은 중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뒤 마침내 1976년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문화혁명을 이끈 4인방은 결국 마오쩌둥이 죽고 한 달 뒤인 1976년 10월 체포됩니다. 강청은 이후 1981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지만 1991년 자살하고 맙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